So my question is, are Christianity and feminism compatible, or do they contradict each other?
자, 제 질문은 뭐냐면, 페미니즘하고 기독교는 양립할 수 있느냐, 아니면 반대로 이렇게 모순이 되느냐, 그런 질문입니다.
And there is so much diversity among feminists, many different feminist movements, and also diversity among Christians, that not everyone will agree on the answer to the question.
이 질문에 대답하는 그 대답은 사실은 크리스찬이나 페미니즘 그룹이나 굉장히 다양하고 다르죠.
Among feminists, there are liberal feminists, Marxist, radical, psychoanalytic, existentialist, black feminists.
페미니스트 중에서도 순서를 잘 기억 못하지만 마르시스트적인 페미니스트도 있고 자유주의적인 페미니스트도 있고 또 이제 블랙 페미니스트라고 그런 것도 있고 정신분석학적인 페미니스트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종류의 페미니스트들이 있어요.
And today many neo-pagan feminists consciously reject Christianity, which they believe is bad news for women.
아 이제 그 페미니스트를 보통 그 성경에서 주는 메시지가 다른 그러니까 나쁜 소식이라고 여성들에게는 안 좋은 소식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So I will what I will do is speak a little bit about the Bible's view of male and female. It will be a very short version of what I gave this afternoon.
제가 오늘 낮에 여러분에게 강의를 한 것은 굉장히 남자와 여성, 남성과 여성 사이에 있는 굉장히 짧은 관점, 성경적인 관점에 대해서 강의를 했어요.
And then I will talk about some places of common ground between Christians and feminists, places of agreement.
그러면 그 페미니스트들과 그 기독교인들이 어떤 공통된 배경이 있는지에 대해서 또 말을 했어요.
And then I'll ask some questions of feminism. I look at some areas where there's possibly very big conflict between Christianity and feminism.
근데 사실은 페미니즘과 기독교는 굉장히 공통된 부분도 있지만 굉장히 반대되고 이렇게 서로 어울리지 않는 그런 면도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Unfortunately, today many Christians and feminists stereotype each other without reading each other's books and without talking to each other.
많은 페미니스트들이나 기독교인들은 서로서로에 관한 책들도 책들이 많이 나와 있죠. 근데 읽지도 않고 그다음에 또 서로 이야기도 안 해요. 불행하게도.
Many Christians unfairly blame feminism for self-centeredness, the breakdown of the family, rebellion against God, and the rejection of men.
저기 많은 기독교인들은 페미니스트들이 가정도 깨죠. 그 다음에 남성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하는 것을 가지고 있죠. 좀 비정상적이라고 그렇게 많이 비난을 해왔어요.
And those things are true of some feminists, but not all feminists.
이제 다 모든 페미니스트들이 그런 것이 아니고 사실은 굉장히 일부의 페미니스트들이 그런데도 크리스찬들이 비난을 해왔어요.
And many feminists believe that Christianity is a sexist religion justified in the name of God.
그리고 많은 페미니스트들은 기독교인들은 굉장히 뭐죠? 차별적인 그런 것들을 인정하고 여성을 하대하는 것을 인정,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떤 학대나 이런 부분들을 인정하는 걸로 오해하고 있어요.
They are unaware of the alliance between many Christians and non-Christian women in the 19th century feminist movement and in abolishing slavery and in the temperance movement.
그런데 사실은 19세기에는 비기독교인이나 기독교인 여성이 함께해서 그 성차별에 대한 폐지나 아니면 그런 투표권 있죠. 투표권이나 금주운동, 절제운동 이런 것들을 함께 했었어요. 그런 것들을 그분들은 잘 모르나 봐요.
Before I talk about the Bible, the Bible's big story, I want to say a little bit about gendered God language, gendered language about God in the Bible.
지금 이제 성경적 유무처리를 하기 전에 도대체 성경 안에서의 성, 성은 어떤 것을 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This is a very big issue among feminist theologians today.
요즘 그 페미니스트들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이 남자인 거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건 굉장히 큰 이슈예요.
The radical feminist Mary Daly attacks the fatherhood of God, saying, if God is male, then the male is God.
메러리 데일리라는 그, 그러니까 근본주의적인 페미니스트가 있어요. 그 사람은 뭐라고 했냐면, 만약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남성이라면, 남성은 스몰가드이죠. 남성은 하나님이다. 남성은 신이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비판했어요.
But I would argue that the biblical writers do not equate God's fatherhood with maleness.
근데 중요한 것은 성경 기자는 절대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남성다움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The intention of gendered God language in the Bible, whether male or female language, is not to communicate that God is a sexual being.
이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남성으로 묘사하고 아버지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의 은유적인 것이지 그런 성별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God is a spirit. He created and transcends sexuality.
하나님은 영이시고 이것은 어떤 성적인 남성이다, 여성이다 이런 거하고는 사실 거리감이 있는 어떤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For that reason, Moses prohibited making either male or female images of God as equally idolatrous.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남성으로나 여성으로나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안 했고 남성이나 여성이나 절대로 어떤 형상을 하나님이라고 만들지 말라는 말이 나옵니다.
The Bible teaches that men and women image God equally. They're both images of God.
성경은 남성과 여성이 동등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 말하지 어떤 다른 존재가 더 하나님과 비슷하게 창조되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The purpose of gendered God language is to communicate the personal nature of God who relates to his people as father and like a mother.
하나님을 아버지 되시며 표현한다거나 아니면은 어머니처럼 표현하는 어떤 이런 것들은 그런 성차별적이거나 성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인격을 나타내는 겁니다.
So Jesus tells us to address God as Father, but the biblical writers also include feminine and maternal images of God as well.
예수님도 또 성경에서도 표현되는 많은 것들 중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 남성에게 넘는 그런 오성적인 표현으로 뭐 태중에 나갔다든지 젖가슴에서 먹였다든지 이런 말로 표현합니다.
For example, Isaiah writes, as a mother comforts her child, so I will comfort you.
이사야서 66장에 보면은 어머니가 너를 위로하듯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거라고 66장에 나오죠.
Isaiah also writes, God is like a woman in childbirth.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아기를 뵌 그런 그 어머니 같은 심정을 가졌다고 또 이사야서 말합니다.
Deuteronomy writes, You forgot the God who conceived you and gave you birth.
그 다음에 또 신명기 32장 18절을 보면은 너를 이렇게 품었고 그 다음에 너를 낳았다고 여자만이 낳을 수 있는데 낳았다고 또 표현합니다.
The Bible even refers metaphorically to God's breasts and womb, but never to male sex organs.
그리고 남자의 성적 기관에 없는 젖가슴과 폐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So this is the Bible warns us against identifying God our Father as a male.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그냥 우리가 생각하듯이 현실 생각하듯이 남자로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The fact that there is no goddess in the Bible does not come from sexism, but from monotheism, of biblical religion.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이나 하나님을 선정하는 것에서 이것은 성차별주의적이거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의 본성이 어떠하다는 것을 인격적으로 계시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The belief in one ethical, sovereign, creator God who created by his word, not by sex, was in stark contrast to the polytheistic fertility religion.
요즘에 많이 있는 어떤 그 여성 숭배 종교나 아니면 가신교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기를 어떤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바하신 이런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예배하고 이런 것들을 하셨는데 하나님은 주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In fact, embracing polytheism, nature religion, and goddess worship has never given women a better life.
보통 이제 여신을 숭배하거나 아니면 뭐 마리아 숭배가 있는 그런 곳이나 이런 것들에는 여성을 좀 존중하다고 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It was a Christian, William Carey, who first fought against the practice of burning a widow alive on the funeral pile of her husband. This was in Calcutta, a center for goddess worship.
크리스천이었던 윌리엄 케리는 인도에 있었던 그 데비 여신을 숭배하는 그런 곳에서 사티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그 사티라는 제도는 과부가 되면 그러니까 그 남편이 죽으면 그 위에 불태우는 그런 제도였어요. 그런 것을 반대했던 것은 크리스천이었어요.
And so it's ironic that the entire religious establishment of the goddess cult resisted Carey as he fought for women's rights because he believed they were made in the image of our Heavenly Father who's neither male nor female.
그래서 하나님이 윌리엄 케리가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여성의 권리를 내가 주장한다는 말을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이 미셸 망루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나는 오히려 이교도들이나 여신 숭배자로부터 반대를 받았어요.
In the city of Athens was named after Athena, the great goddess of wisdom. Yet the women of Athens were some of the most oppressed in all known history.
그래서 이 모든 그런 것들이 잘 알려진 하나님의 그 역사를 역사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거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그런 부분들을 존중하는 것은 크리스찬이었어요.
So I mentioned these things about God language to help you understand that the Bible, when the Bible calls God He or Father, it's not talking about God being sexual and it's also not sexist.
그래서 하나님이나 아버지 이런 말들은 성차별적이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는데 우리가 이해하도록 만들어준 그런 언어들이에요.
Now I want to briefly at the biblical, the big picture, the biblical drama of creation, fall, and redemption.
창조와 타락과 구속에 대해서 아주 짧게 성경적인 시각을 주기로 원해요.
This will be a much shorter version of my talk this afternoon. So I apologize for those of you who could not be at my talk this afternoon. That was much short.
굉장히 오늘 그 오늘 저기 낮에 했던 강의에서 그 창조와 타락과 그 구속에 대해서 그걸 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참 미안해요. 너무 짧게 하니까.
We start with creation and we learn that man and woman were created equally in the image of God, and God said that was very good.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동등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그 다음에 심이 좋았다라고 했어요.
And God told Adam and Eve together to work, to have dominion, to build families and culture, and care for the environment.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만들고 그 다음에 함께 일하고 함께 다스리고 함께 모든 것들을 관리하도록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들을 함께 하도록 만들어진 상태입니다. 보세요.
So the complementary contributions of the man and the woman are needed in every area of life.
그래서 모든 영역에서 함께하는 부분이 창세기에 보면 분명하게 계시되었습니다. 남자가 자를 만드시고 태양과 관성하고 충만한 정보가 있습니다.
In Genesis, Eve is described as Adam's equal and complementary helper.
이분은 저기 창세기에서 보면은 아주 동등하고 적합한 게 창조되었어요. 아담에게서 아담과 비교해서 동등하고 적합하게 창조되었어요.
In the Hebrew, the word helper never means a subordinate person.
이 helper라는 말은 영어적으로 보면은 약간 이렇게 종속적인 아래에 있는 듯한 느낌이 들지만
The word helper in the Hebrew it appears 22 times, almost always refers to God as the mighty, strong helper of His people.
그런데 구약성서를 보면은 사실은 이 히브리 말인 에셀이라는 말은 helper라는 말보다는 훨씬 종속적인 의미가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는다는 데에 22번이나 언급이 되어 있어요.
So the same word describes Eve as Adam's helper and God as the helper of his people.
자,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듯이 인과 남자들 굉장한 분이죠.
There's a second Hebrew word which describes Eve as fitting, complementary, equal. Like two ends of a belt.
아주 적합하고 또한 상호 보완적인 그런 완전한 동등함. 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So Adam and Eve were partners in creation, and many feminists ask whether there was a golden age before patriarchy. The Bible says yes.
네, 그래서 많은 페미니스트들은 여자가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질문들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골든 에이지가 있어요. 누구에게는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타락 전에는 황금 시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동등한 황금 시대요.
According to the Genesis story, when human beings rebelled against God, many alienations came into the world, much brokenness.
그런데 이 창조에서 우리가 타락을 한 뒤에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진 이후에 굉장히 많은 억압이나 질곡이나 어떤 그런 저주 같은 것들이 들어왔어요.
The fall affected gender relations as well, men and women.
그래서 이제 그 타락이 남자와 여자에게 굉장히 성적인 질곡을 가져다 주었어요.
Genesis 3:16 describes a new fallen pattern, male domination and overdependent female desire.
그래서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6절을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관계와 또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을 대가를 지불하도록 어떤 그 명령을 하시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명령이 아니라 대가를 지불할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들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 보여요. 3장 6절, 16절 찾아보시면 되는 찾아보세요.
And it's crucial we understand this not as a commandment from God, but rather as a prediction, a description of a now broken pattern.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타락의 결과로 이런 질곡들이 온 것을 묘사한 거예요.
As with all the other results of the fall, sickness and death and thorns in the garden, we are meant to resist the fall. Not be resigned to it.
자, 그 타락이 우리에게 사실상은 병도 가져다주고 약점도 가져다주고 모든 것을 이렇게 순종하는 것, 저항하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저항하는 것으로 마귀의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 저항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가져다줬어요.
In my lecture, I described how the biblical narrative of the fall has often been distorted to blame Eve and women for evil in the world.
자, 그 타락 이후에 얼마나 이브가 사실상 사단에게 그 속은 그 타락 때문에 비난을 받아왔는가를 알 수 있어요. 타락한 뒤에 저 여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든 저 여자가 그렇게 나에게 먹기를 했다 하면서 아담의 첫 비난과 원망이 시작되죠.
But the Bible actually teaches that Adam and Eve together sinned. Adam broke a law, and Eve was deceived, and they both are guilty.
자, 지금 아담과 이브가 둘 다 죄책감을 느끼게 된 그 과정들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Moving, this is very quick. Moving to redemption, to Jesus coming into the world. Jesus came into a world where women were treated as inferior, both in the Jewish community and in the Greco-Roman world.
그때 로마 사회에서나 아니면 그 유대 전통에서 굉장히 여성이 낮게 된 때에 예수님은 오셔서 여성의 지위를 원래 창조된 대로 회복시키는 일을 하셨어요.
Whereas women were normally kept separate, Jesus included them in his traveling band of disciples.
그런데 이제 잘 보면은 성경에 보면은 많은 여성들이 예수님을 돕고 물질로 따르는 것들이 나오는 것처럼 여자는 딱 분리를 시켜놓는데 주님은 이렇게 안아서 같이 여행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성경에 묘사되어 있어요.
In a culture where many of the rabbis forbid teaching women the law, Jesus expected his female disciples to learn the law, to learn theology.
그 당시에 랍비의 그 문화에서 여성이 그런 것들을 듣는다는 것은 안 됐고 모세오경에 대해서나 그 성경에 대해서 듣지 못하게 되어 있었는데 주님은 제자를 상징하는 그렇게 발 앞에 앉아 있는 그 마리아 그런 경우처럼 제자로서 인정하셨어요. 여성을요.
This comes through very clearly in the home of Mary and Martha and Lazarus when he praises Mary for sitting at his feet and listening to his teaching.
심지어 마르다와 마리아의 비유를 보면은 가까이에서 앉아 있는 그 제자의 자리에 있는 마리아는 칭찬을 하셨고 그 다음에 마르다가 그 여자의 전통적인 일을 하면서 마리아를 비난했을 때 그것을 꾸짖으셨어요.
To sit at the feet of a rabbi was a technical phrase for theological study, the same phrase Paul used for his studies at the feet of Gamaliel.
그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마치 바울이 가말리아 문화생으로서 배운 것처럼 배우는 그 발 앞에 앉아서 배우는 제자로서의 그 지위를 의미해요. 여성에게는 전혀 줄 수 없었던 지위죠.
Jesus gently corrected Martha for worrying so much about the cooking because her identity was too much as a first century Jewish woman.
자, 너무나 유대인 여성으로서 유대인의 여성으로서 오리엔티드가 되어 있던 마르다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은 것을 염려하는 거예요. 마르다가 사실은 가장 좋은 편을 택하면 되는데 그걸 마르다는 몰랐기 때문에 전통을 따랐었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언급했어요.
In a culture which would not allow women to give testimony in court, Jesus chose women to be the first eyewitnesses of his resurrection.
그런데 절대로 유대적인 전통에서는 여성을 증인으로 세우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사실 자신의 죽으심에도 마리아를 죽었고 부활 때도 내주신 때도 마리아를 보고 제자들에게 말하는 것이었어요.
This was a distinction that conferred unique authority in the early church. The Romans noticed. And they scorned the Christian faith for giving so much authority to women.
자, 사실은 너무나 많은 권위를 갑자기 여성이 가지게 되어서 이렇게 가르친다거나 이런 부분까지도 로마 문화에서는 전혀 없던 일들까지도 열었어요.
After Jesus died and was raised and reconciled us to God, the church was born.
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나서는 하나님과 화해가 된다는 그것들을 말씀하고 계세요. 약속하셨어요.
And at the birth of the church, Peter stood up and announced from the prophet Joel that all flesh, male and female, old and young, Jew and Gentile, would now prophesy.
저기 사도 베드로는 성령이 우승들을 임하고 나서 서가지고 요엘서에 있는 대로 남녀노소 어린아이와 아이 그 다음에 남녀 성이나 그 나이를 불문하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역사에 대해서 말했어요.
Women were teachers and leaders in the New Testament church.
성경에 보면은요, 그 바울이 가르치지 말라고 한 그 구절은 그 교회의 특수한 사정이 있고 사실은 크리스찬 리더로서 굉장히 많은 경우에 교회의 지도자들로 여성들을 세운 것을 볼 수가 있어요.
Even in the Old Testament, God called some women like Deborah, Huldah, and Miriam to the highest positions of leadership in Israel.
자, 물론 구약에서도 드보라나 홀다라는 여성 지자가 있죠. 그 다음에 미리암 같은 그런 굉장히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여성을 볼 수가 있어요.
They could say, "Thus says the Lord to kings and priests and the people."
이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왕의 권위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왕의 권위를 가졌다는 것을 말해요.
Similarly, women were included in the most authoritative group in the New Testament.
신약 시대에도 또한 그러한 권위를 가진 구절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많이 번역상에서 왜냐하면 여성이 영어표현 번역상에서 많이 가려져 있지만 실제로 원어를 원서를 공부한 분들은 그 여성이 신약 시대에 존재했던 여성의 그 교회 지도자로서의 권위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In Ephesians 2, Paul describes the church or describes the New Testament apostles and prophets as the foundation of the church with Christ Jesus as the chief cornerstone.
자, 교회는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세워져 있다고 말하는데 그 교회의 터가 사도와 선지자로서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그룹에 속해 있었어요. 신약 시대예요.
The apostles and prophets taught the foundational authority which the church must measure its teaching by ever after.
그리고 이 선지자로서의 권능이나 이런 것들은 가르칠 수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권능을 포함해요.
Both of these groups, apostles and prophets, included women.
신약 시대에 사도와 선지자는 뭐를 포함하는 여성을 포함하고 있었어요. Really?
Yeah, I talked about this second. Yeah. Some of this evidence.
이거 오후에 강의 들으셨어요?
네.
Some of this evidence has been obscured by biased translations. For example, Junia. In Romans 16, was recognized. Junia is a common Latin woman's name.
자, Junia라는 유니아 있죠? 그 유니게와 누구의 사도라고 하는 그 유니게라고 하는 것은 그 로마의 이름에서 혼혈이 여자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14세기 그 번역가의 편견에 의해서 사도가 여자야 그러면서 바꿔졌어요.
Paul names Junia as an apostle in Romans 16, and she was recognized as an apostle by a number of church fathers, early church fathers.
자, 이 유니아 사도는 사실은 바울의 고백인 로마서 16장에서 뭐라고 표현되냐면 church father라고 표현돼요. 교회의 아버지. 사도의 사역은 아버지의 사역이에요.
It was only in the 14th century that a commentator changed Junia's name to a made-up male name with no textual warrant.
14세기에 그 번역가 이름이 뭔지 잘 못 들었고요. 그 번역가가 너무너무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의 이름을 남자의 걸로 바꿔놔서 지금까지도 논란을 삼키 하지만 유니아는 여자의 이름이에요.
Paul also describes Phoebe in Romans 16. As a gospel minister and a leader or governor. Again, many translations change that.
자, 이제 성경학자로 인정하고 우리가 들으면, 16장에 베베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걸 베베 자매, 베베 집사 이렇게 표현했지만, 사실상 언어를 보면, 교회의 리더나 룰러, 라그너, 그러니까 그 통치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그렇게 바꾼 거예요, 번역가들이. 왜냐면 남성적인 편견에, 성적인 편견이 있는 번역가들이 바꾼 거란 연구는 굉장히 많이 있어요.
The Apostle John addressed his second letter to a woman who had overseeing authority over a church that met in her home.
자, 요한 일서, 그걸 보면은요, 요한은 서신을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보냈어요. 그 여자가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 여자의 교회에 있는 그 여자들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Now there were clearly more men leaders than women, and the issue is not one of equal rights. Or, this is not an issue of equal rights or having the same number.
이 말은 그 당시 문화에서 여자와 남자가 동등하게 숫자나 그런 권리나 이런 게 동등했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성의 권리를 회복해도 순서가 있어요. 예수님도 인간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먼저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렇게 또 뭐죠? 그 시험을 당하시잖아요. 마귀로부터. 그런 것처럼 순서가 있기 때문에 숫자적인 이퀄 규반은 아닙니다. 숫자적인 동등성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So when I argued in my lecture, I'll say it again, is that if God has clearly called some women to leadership, then how dare we prohibit all women?
저 보통 하나님께서 여성을 지도자로 부르시게 되면은 사실은 많은 여성들이 그 여성을 따르는 것일 거예요.
So the pattern, I would argue that the pattern in the New Testament included men and women. More men, but some women.
하지만 이제 신약에서 보게 되면은 많은 남성들과 또 그다음에 어떤 여성들이 함께 리더로서 일한 것들을 분명히 볼 수 있어요.
Against this evidence, there are two Pauline texts which seem to prohibit women from having leadership and teaching in the church.
이런 것에 반대되는 그런 그 성경 구절이 한 군데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을 살펴보겠어요.
These are texts which many people who have never read the Bible at all, this is all they know, and they think Paul hated women.
이 구절 때문에 여자가 교회에서 가르치지 말라는 이 구절 하나 때문에 폴이 그 여성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있다고 보통 생각을 해요.
But in fact, these texts have very serious problems of translation and interpretation.
그런데 이 구절은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해석상과 또 번역상의 오류가 있는 구절로 이미 연구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교회의 특수성에 관련된 문제예요.
They come in letters which are one side of the conversation and we don't know a lot about the other side of the conversation.
어떤 한쪽 한쪽의 그 대화를 들을 때 다른 쪽의 대화를 보통 이렇게 인정하지 못하는 것처럼
The meanings of several critical Greek words are uncertain and many translations are misleading.
자, 많은 그리스의 그 의미들을 왜곡해서 번역한 많은 애들이 성경에 있어요. 성경을 번역할 때도 사단의 지적인 공격 같은 게 있다는 거죠.
For example, in many English translations, 1 Timothy 2:12 prohibits women's authority over men.
자, 많은
It appears to prohibit women's authority over men.
그러니까 남자에 대해서 여성이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않는다고 나와 있어요.
But the word translated authority is not the normal word for authority that Paul usually uses.
근데 이 authority라는 말은 폴이 사용하던 그런 권위라는 그 말과는 다른 거였어요.
It is an extremely rare Greek word that only appears once in the New Testament.
오직 한 군데서만 신약에 한 군데서만 이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의 그 오류된 번역에 대해서는 많은 학자들이 연구하고 있어요.
No scholar knows for sure what that word actually meant when Paul used it.
자 보통 바울이 사용했던 많은 그 말 중에서는 사실 여성이 이런 지도자나 리더로 활동하는 것을 권하고 있어요.
There are many possible meanings, most of which are negative.
많은 그런 가능한 그런 말들이 부정적으로 사용되어진 경우가 번역상에 있어요.
For example, this rare word authentify could mean instigating violence. This rare word, which is often translated authority.
그 authority라는 authority라는 그런 말은 사실은 이 권위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그리스의 말로 그렇게까지 연구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No one knows what that word meant. And if we don't know, it's, yeah, there are many possibilities. It meant, sometimes it meant murder.
기도서에 있는 그 이장에서는 남자가 여자가 남자를 이렇게 혼인을 가지는 것을 생각지 않는 그 말은 사실 굉장히 많은 의미로 쓸 수 있는 그리스의 어떤 단어를 나타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If we cannot know for sure what Paul was prohibiting in the first century,
그러면 여러 세기 동안에 그 폴의 그 바울의 그 말 때문에 여성 교육자를 허락하지 않고 이런 일들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Then it's very dangerous for us to prohibit teaching an authority. That's if we don't know that's what he meant.
그러면 그가 말한 그 그리스의 그 어토리티는 지금 말한 우리의 권위를 나타내는 가르치는 거나 리더하는 것을 말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If we do not know for sure what a text says, it is more honoring to God to admit uncertainty.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우리가 어떤 권위나 이런 부분에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권위를 가진다는 것이 아니고요.
That is just one of many problems in that passage, and I won't speak more of that because I want to talk about that.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야기할 것이 많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다 수용할 수가 없고 나중에 뭐 질문과 답변 시간에 하겠어요.
Christians with a high view of the Bible's authority differ in their understanding of those two or three problem texts.
바이블 버스에서 나오는 이 권위에 대한 그 부분은 어느 정도 다른 그런 이 구절과는 다른 그런 번역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이야기할 얘기가 아니라는데 번역사의 오류와 그다음에 이것을 썼을 때의 그 독특성에 대해서 말하는 것 같아요.
But we should be sure that we don't throw away what is clear in the Bible because we don't know how to interpret an unclear text.
사실은 그런 해석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에서 사실은 집착하고 그것을 위해서 교리를 만들 필요는 없어요.
And as I mentioned at the end of my lecture, it is clear that women were praying and prophesying in church.
정말로 정확한 것은 신약 시대에 그 당시에 그렇게 여성이 사람치를 못 받던 시대에서 여성들이 예언을 했고 많은 교회에서 리더로 활동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정확한 거예요.
And Paul describes prophesying as speaking intelligent words of teaching, edification, comfort, reproof.
자, 모든 예언을 바울이 말하기를 세워주고 권면하고 가르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많은 여성들이 예언했어요. 빌립에 대해서 예언했고.
So we should be sure that we allow women to do those things that they clearly did in the New Testament church.
그래서 이 정말로 중요하고 분명한 것은 분명하지 않은 번역상의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여성이 그 당시에 많은 참여를 불구하고 신약 교회에서 지도자로서 활동하고 예언했고 또 그 예언은 그 가르침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Now often churches do not often churches do not reflect the kind of things I just said.
근데 보통 자주 이렇게 교회에서 이런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그 주제에 대해서 아주 많이 여러분이 들어보는 것은 없을 거예요.
Sometimes Christians are captive to cultural traditions which are less than biblical.
근데 많은 경우에 가끔씩은 기독교인이라 하더라도 그 성경적인 세계관에 보다는 어떤 전통, 우리 사회의 고유의 문화에 사로잡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For example, in the West, Aristotle has had very strong hierarchical influence.
보통 서양에서도 그런 어떤 전통들이 교회의 전통들이 성경적인 경우보다 더 고유한 강한 원칙이 되어서 내려오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in Korea, Kongjanim has had a similar hierarchical influence. Men on top, women down here.
공자님이나 한국에서도 공자님 같은 사람이 남자는 위에고 아래는 여자는 아래라는 것보다 전통을 만들어내면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 전통에 사로잡혀서 성경을 해석해요.
So that Aristotle and Kong Jong Nim make it seem very natural that women are below men.
근데 이제 서양의 아리스토텔레스와 이 공자님 이런 같은 사람들은
공자.
아리스토텔레스와 그 공자님 같은 사람들은 그 근본의 생각이 이미 그 전통에 딱 젖어가지고 여성이 더 낮은 지위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Sometimes the impetus for reforming the church comes from movements that started outside the church, like feminists.
자, 페미니즘처럼 오히려 교회의 개혁이 옛날에는 세상의 그 문화를 주도하고 깨는 역할을 했는데 지금 바깥에서 교회 바깥에서 오히려 교회 안에 있는 전통을 깨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Although I must correct that and remind you that many early feminists were also Christians.
그런데 하나 말하고 싶은 것은요, 초기의 페미니스트들은 크리스찬이 많았어요.
I want to look now at some common ground between the Bible and feminism.
이제는 이렇게 우리가 어떤 차이점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어떤 공통적인 배경은 없는지를 여러분에게 말해드리고 싶어요.
Elaine Storkey is a Christian feminist philosopher and sociologist. He wrote a book called What's Right with Feminism.
일레인 스토키라는 크리스찬 페미니스트는 어떤 것이 페미니스트 페미니즘에 있는 그런 권리인가 무엇에 대한 권리인가를 말하고 있어요.
She writes, men constitute a problem for women, not as individuals necessarily, but as those who combine to impose certain attitudes and values.
남성은 그 여성에게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개개인으로 어떤 개인적인 내 남편이 문제를 느낀다기보다는 그런 사회적인 어떤 특정한 태도와 가치관을 강요를 하면서 어떤 특정한 취지를 아니, 특정한 취향을 강요하는 남성들이 있잖아요. 딱 우리가 보면은 어떻게 여자는 뭐 예쁘고 밥을 잘 이렇게 이런 것들 그런 것들로 보면은 문제를 일으킨다고 볼 수가 있어요.
Pay differentials, educational priorities, rape. Domestic violence, pornography, workloads in the home, and leisure patterns all give evidence.
자, 이제 그런 남성들이 여성에게 문제를 일으키는 관점으로 그 엘렌스토키의 것을 보면은 임금 차별이나 교육의 불평등이나 강간이나 가정 폭력 같은 또 이제 음란물이 있죠. 음란물은 굉장히 여성 상품화시키고 가중한 가사농동 레저 문화 고스톱치고 밥하고 이런 것들 모든 문제가 굉장히 아니 그 레저 문화라고 말씀하셨으면서 그런 건 없겠지만 모르겠지만 그렇게 넓게 굉장히 퍼져 있어요. 이런 어떤 강요하는 가치관이
Feminists say that what is behind all these things is the patriarchal system.
이 페미니스트들은 뭐라고 하냐면 이 모든 것들의 배후는 가부장적인 지표다라고 말해요.
This includes a strong sense of male entitlement and the right to tell women where what their place is.
그런데 이것은 뭐냐면 남성이 여성의 어떤 위치를 규정할 수 있다. 가부장적인 그 제도의 모든 규범은 남성이 여성의 어떤 위치를 규정할 수 있다는 것에 관계가 있어요.
Christians and non-Christian feminists. Share a sense of responsibility to challenge inequality.
근데 이 크리스찬이나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나 아니면 비기독교의 페미니스트는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도전을 해야 되는 그런 공유점이 있어요.
Christians must recognize that ever since the fall, gender reality has included a complicated mixture of good creational things and bad fallen powers.
크리스찬들은 보통 어떻게 그것을 저항하냐면 남성과 여성의 그런 차이점들이 굉장히 선과 악에 대한 문제로 우리의 타락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원래 구속들에게 부합하도록 변화되어야 되는 데 대해서 다 인식하고 있죠, 크리스찬들은.
The Christian goal is to restore relationships and institutions to God's good plan of male-female equality, interdependence, mutual respect, and enjoyment.
그래서 크리스찬 들과 그 다음에 비기독교인 페미니스트들은 같은 부분에 싸울 수 있는데 라테를 반대하거나 아니면 어떤 생명 존중 운동을 부딪히거나 차별을 철폐하는 거나 이런 데에서 같이 일할 수가 있어요. 낙태 반대를 굉장히 원하는 페미니스트도 있지만 어떤 한 개의 페미니스트는 생명을 사랑하는 페미니스트고요. 이런 것들을 하는 경우가 있죠.
And this should be done in a way that does not harm children.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아이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그런 부분에서도 크리스찬과 페미니스트들이 결합할 수 있어요.
In the United States, feminists and Christians are working together for certain projects.
그러니까 어떤 프로젝트를, 어떤 계획을 위해서 그 페미니스트들과 그 다음에 기독교인들이 함께 미국에서 많이 일하고 있어요.
For example, pro-life Christians and pro-life feminists oppose abortion feminists.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근본적으로 그 양립할 수 없는 페미니스트들 그것과의 그 문제를 희석시키지 않아요.
Christians and radical feminists together oppose pornography against liberal feminists who want to allow pornography.
자, 크리스찬도 가부장제도를 사실은 반대하고, 그 다음에 근본주의적인 페미니스트도 가부장적인 제도는 반대하죠.
Similar partnerships are forming to fight rape, incest, and domestic violence both inside and outside the church.
그래서 교회 안에서와 교회 바깥에서 동등하게 이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교리와는 반대되는 가부장적인 것과는 우리가 페미니스트들과 함께 싸울 필요가 있어요.
And moving to the last section, are there places of conflict? Where are there places of conflict between feminism and Christianity?
근데 페미니즘과 크리스찬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근본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영역도 있어요.
There's no overarching feminist worldview that covers the diversity of feminist theories about human nature and the causes of women's oppression and solutions to it.
그 성경적인 표현만이 사실은 여성의 억압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그 답을 줄 수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페미니스트들은 거의 시간을 가지고 있지 못해요.
But there are some basic non-negotiable Bible teachings which if you lose them, you lose Christianity. And three of these are particularly important to ask of any feminist thinking.
세 가지에 있는데 인간 본성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도덕적인 궁극적인 권위에 대한 거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인간의 위대성의 타격적인 속도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페미니스트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시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So there are three questions I would ask any feminist.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페미니스트하고 관계해서 우리가 해볼 수가 있어요.
The first one, what is human nature?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지.
The second one, who has ultimate moral authority?
그 다음에 누가 궁극적인 권위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인지.
And the third, what is human greatness or heroism?
그리고 인간의 어떤 위대함이나 탁월성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크리스찬이라고 물어보면 어떤 양립할 수 없는 부분들이 나와요.
So the first question, what is human nature?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인 어떤 것이 인간의 본성인가에 대해서.
The Bible affirms a universal human nature that unites all people.
자, 이것은 모든 사람을 이렇게 하나 되게 하는 인간 본성, 그런 공통적인 인간 본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The equal image of God means that no one group can be considered superior to another group.
이것은 뭐냐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게 생각되기 때문에 어떤 그룹은 우세하고 어떤 그룹은 열등하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은 말이에요.
It also means that communication and love is possible between very different people, different groups of people.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굉장히 다른 인종이나 다른 성이나 이런 모든 것들 사이에서 이 인간 본성에 대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다는 것 때문에 서로 공유하고 이야기 나눌 수 있죠.
While people are diverse in terms of race, gender, age, etc., we have the most basic reality is our unity as human beings.
이 하나님이 형상으로 되어졌다는 것 때문에 성이 다르고 나이가 다르고 모든 것들이 다를 때에도 우리가 근본적으로 하나 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이 성경적인 시각이 있어요.
If we don't grasp our essential unity, the essential unity of the human race, our differences tend to spawn hostility, because all people are also fallen or sinful.
그런데 사실은 모든 사람이 타락했고 죄에 빠졌기 때문에 우리 인종적인 다름이나 성의 다름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기 시작했어요. 옛날에 정말 하나님이 형상을 만들었을 때는 다른 것들이 자연에서 다른 것들이 아름다움을 창조하듯이 그렇게 다양성이 아름다움이 될 수 있는데 근원적으로
No group is totally innocent and no group can be blamed for all the evil in the world.
자, 어떤 그룹도 완전히 순결한 그룹이 없고 어떤 그룹도 완전히 비난받아야 될 그룹은 없어요.
Because also because God's love and mercy extends to all people, no group or individual is intrinsically unredeemable.
자, 구속할 수 없는 어떤 그룹이나 사람이나 죄가 사실 하나님한테는 없어요.
Within the basic unity of the race, the Bible also affirms a good sexual complementarity.
자, 이런 기초적인 그 인종의 화합에서는 성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인종적인 화합을 이렇게 말할 때 굉장히 중요한 성적인 화합에 대해서도 말입니다.
Procreative differences, for example, are good.
사실은 굉장히 창조적인 다름은 아주 좋은 거예요.
Some feminists have said that true women's liberation is dependent on overcoming pregnancy and lactation.
사실은 정말로 그 여성의 자유라는 것은 어디에 달려있는지 아느냐면 그런 내가 임신하거나 그 다음에 여성이 뭐 가사 운동하는 거 이런 것들을 안 하고 이런 거에 달려있지는 않아요.
But Christians would disagree with that and say this is it's a good, there are good sexual differences.
그리고 이렇게 크리스찬들은 사실은 이렇게 다른 거 달라서 내가 함께 날 수 있는 거 이런 거를 좋게 생각할 수 있는 많은 근거를 가지고 있어요.
And the gender difference affects us as whole people, not only in our biological, in obvious biological ways.
이런 그런 그 성적인 성의 다름은 모든 사람에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But the Bible is surprisingly silent about the differences between men and women.
그런데 사실은 성경은 남자와 여성의 다름에 대해서 굉장히 사실은 이상한 만큼 조용한 편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악유하거나 이러지 않았어요.
So the Bible does not spell out absolute psychological, mental, or emotional gender differences.
그런데 그리고 또 뭐를 하지 않냐면 그 어떤 심리적이고 그 다음에 감정적이고 어떤 성적인 그 다름에 대해서도 크게 말하지 않아요.
It never defines masculinity or femininity.
그 말은 뭐 여성적이다, 남성적이다 이런 말들에 대해서 성경에서 중요한 주제로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말이에요.
It doesn't prescribe gender-specific work.
이것은 뭐냐면 성이 성의 그 독특한 일을 어떻게 규정해 놓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So while blurring the sex difference is wrong, so is a rigid conformity to any particular culture's gender definition and prescriptions.
그래서 어떠한 곳에서는 성적인 다른 일반적이지만 어떠한 곳에서는 그 일을 그 여성 그러니까 남성이 아니라 여성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silence of the Bible encourages freedom for different cultures and individuals to express their gender difference in different ways.
사실 그 성경이 성경의 그 침묵은 뭐를 그 정리하는 거냐면 자유를 정리하는 거예요. 왜냐면 굉장히 개인이 다 다를 수 있고 또 문화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규정이 필요하지 않을 만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의 자유를 주신 거다 마찬가지예요.
The Bible calls men and women to the same virtues. All believers are to imitate Christ and bear the same fruit of the Spirit.
자, 성경이 진정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어떤 남성이 어떻고 여성이 어떻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성령님의 열매 이런 것들이 귀중하다고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어요.
Men and women are all to put on the same armor of God.
그리고 남성과 여성은 함께 하나님을 공경하고 높여요.
The Bible seems to assume that if we aim for these things that God has told us to aim for, our gender identity will take care of itself.
자, 이런 그 성적인 정체성 이런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성품과 그 성령의 열매 속에서 얼마든지 이렇게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언급이 되어 있어요.
So we will become the individual men and women God has created us to be.
자, 우리가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고유한 특권이에요.